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이제 매주 제 순서 금요일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좀 강해를 하려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고린도에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서신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장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주된 내용들은 모두 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이제 바울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이 모든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지금의 뭐 대흥교회로 치자면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뭐 차이가 있고 또 도시도 뭐 지금은 뭐 없어진 도시라 뭐 고린도 도시라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서신서에 나타난 이 교회의 문제들을 또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극심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역시 죄의 문제에서 그 본질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 생활에도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귀한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활을 한번 좀 돌이켜보고 또 거기서 유익한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신서를 볼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서신서는 어떤 이야기로 어떤 꾸며지는 비유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 도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떠해야 됐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떠한 배경의 도시였는지를 알아야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상당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은 고린도 도시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다 고린도 도시에서 겪어 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사람과 함께 고스란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들어가는 첫 단추가 됩니다.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사람들이 떠올릴 때 딱 두 가지를 떠올렸다 합니다. 그것은 풍요와 쾌락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무역 중심지라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려들었다 합니다. 저기 보면 서쪽 지중해로 연결하는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또 에게해로 연결하는 그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어서 이 항상 이 고린도를 걸쳐서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이동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갱그리아와 레기움이라고 하는 큰 항구가 양쪽으로 자리 잡혀 있어서 그 가운데서 딱 교량 역할을 고린도 항구가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역이 성행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 이제 무역으로 오고 가는 돈이 몰려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많은 곳에는 예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예술가 그리고 건축가로 항상 사람들이 붐볐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각종 신들의 신전이 즐비하게 늘어섰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뭐 신을 섬기는 신전이기도 하지만 예술가들 그리고 건축가들이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욕망을 쏟아붓는 예술적인 작품으로서의 신전의 의미가 더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린도는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실현할 만큼 그만큼 풍부한 돈이 몰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도시가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주전 146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이 고린도 도시가 함락이 된 후에 이제 방치가 되었는데, 그 후로 100년이 지난 후에 주전 44년에 이제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고린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재건은 이제 어떻게 재건을 하기 시작하냐면, 재향 군인들, 그러니까 전역을 한 군인들, 그리고 이 자유인들을 이제 대거로 이 고린도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20년 후 정도 되는 주전 17년에는 이 로마의 지방의 수도를 담당하는 굉장히 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외부인으로 유입되어서 도시가 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지향하는 정체성이 별로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고린도 항구라고 하는 일종의 지역적인 특성까지 유입이 되니까 엄청난 돈들이 그 도시 안으로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이제 향락과 쾌락의 도시로 이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퇴폐와 향락으로 이렇게 빠져가는데 또 부채질을 했던 것이 이제 각종 신전의 난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의 타락을 부추겼던 것이 저 화면에 보는 아프로디테 신전, 즉 아프로디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미의 여신인 비너스의 신전인 저 아프로디테 신전이 저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 벌어지는 신전 의식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이들의 신전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늘 1,000명 이상가량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 의식이라는 이름에 빗대어서 대규모의 매춘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종합해보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무역항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 세계 각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했고, 또 거기에 이제 저렇게 아프로디테 신전까지 있으니까 향락과 퇴폐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코린티안, 즉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좀 퇴폐적이고 향락에 지나친 사람이야 라는 대명사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가 이렇게 향락과 퇴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는 아무래도 학문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과 또 여러 가지 수사학으로 유명한 대학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지식인들의 자부심이 이 고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다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당연히 이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그대로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향락과 퇴폐 도시이다 보니까 이 문란한 성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각종 신전들이 이 고린도 안에는 즐비하니 또 우상 숭배의 문제가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숭상하는 도시인 만큼 이 지식인들을 앞세워서 성도들은 굉장히 지혜와 지식을 따졌고, 그 지혜와 지식을 따짐으로 이 교회 안에서 누구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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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도시가 부자인지라 이 도시의 빈부의 격차의 문제도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부의 양극화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지금은 제가 한 일부분의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굉장히 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항상 시끄러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맞나? 아니 사도 바울이 개척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정말 엄청난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끄러운 문제를 쳐다보면서 아무래도 제일 마음이 타고 속이 터질 만한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개척을 한 적이 없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서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피땀이 거기에 들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다른 선교 여행으로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리를 비우자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없고 서로 이기심으로 다투고 분벌이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 이교도들까지도 깜짝 놀라는 성적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동역자들 통해서 귀에 듣게 될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었어 다 때려치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울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의 문제와 교인들을 보고도 바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면 알 수 있냐면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교도들도 깜짝 놀르고 있는 성적인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무리들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읽었지만 그 다음 절인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앞으로 꾸중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꾸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 얼르기 위해서 빈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 정말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한심한 교인들은 정말로 성도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정말로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만큼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고린도에 세워졌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나눠보시고 이제 마저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고린도 교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것 같아도 좀 참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를 펼쳐나갔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그때 당시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혈혈 단신으로 혼자 오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항상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제 거의 쫓겨가도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일행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였는데 이제 그들을 남겨두고 바울이 급하게 이제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죠. 이제 그리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이제 하며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일행을 기다리는데 이제 아테네를 딱 가니까 아이고 저렇게 온통 뭐 그죠? 그리스 신화니 그리스 신화로 유명한 데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이 조각상으로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우상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또 이 가슴이 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불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서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서 한 사람이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어디 사람이냐면 고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스데바나가 복음을 접한 후에 그 다음에 가야 될 행선지로 아덴 그 다음으로 이제 자기의 복음을 받은 스데바나가 집이 있는 바로 고린도로 정했을 것이라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로 딱 갔는데 아직도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혈단신 혼자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동역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혼자 그 전혀 가보지 않은 고린도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동역자 없이 무려 1년 반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교회까지 개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뭐 이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천막 제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만 자녀들에게 꼭 어렸을 때부터 기술 한 가지를 배우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훗날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가르쳐서 기술로 잘 익혀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 기술로 먹고 살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기술 한 가지를 배웠는데 그 기술이 공교롭게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사도 바울이 다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이 엄청난 가죽 생산지로 또한 유명했다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천막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 다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혈혈단신 고린도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천막 제조업을 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술도 있는데다가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잘 만났다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딱 잡아다가 이제 천막을 이제 만드는 그 기술자로 딱 이제 취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절묘한 거죠.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하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제 자기를 든든히 이제 사역적으로 도와주고 돈도 도와주고 또 함께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믿음도 나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으니 너무나 절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묘한 것이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 고린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는 아까 이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로마 아닙니까? 근데 그 로마에서 지중해 건너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린도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글라우디아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절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아굴라나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거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시민권 없는 사람들을 다 강제로 추방시켰습니다. 왜 추방시켰냐면 이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크레투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막 선동해가지고 로마에서 이 큰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야 시민권 없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추방된 사람이 유대인들이 한 2만 명이 넘는 것이 이제 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2만 명 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딱 속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측량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놓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고린도에서 이주한 후에 사도 바울과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절묘하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바로 이사를 갖게 됐고 그것도 지중해 건너서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그리고 또 고린도에로 도착한 사도 바울과 딱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그렇게 많은 로마의 식민 도시를 놔두고 하필 고린도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 배경을 설명할 때 주전 146년에 이제 로마가 점령해버렸고 그냥 방치해 놨었는데 그 후 100년 동안 방치가 되면서 100년 전에 폐지가 되었던 이 고린도의 도시에서 해왔던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축제를 이 도시를 부흥시키면서 이 축제를 함께 부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포세이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축제인데 이제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다가 이제 도시 재건과 함께 100년 만에 이 이스트미안의 축제가 이제 부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축제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인데요. 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굉장한 규모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바울 당시 이 이스티미안의 축제는 운동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음악 축제까지 곁들여져서 굉장히 거대한 축제로 변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이제 운동을 하는 경기의 모습으로 이제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 운동이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이스티미안의 축제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스티미안의 축제가 엄청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 절묘한 이 기회가 된 것이냐 하면 그때 당시 이제 대규모 이런 행사가 열리거나 축제가 열리면 사람들이 일시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숙박의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인원이 몰리니 그들이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엄청난 숙박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숙박시설에서 가장 요긴했던 숙박시설이 바로 뭘까요? 예, 그렇죠.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의 수요가 이 고린도 도시에 이스미안의 축제가 부활된 후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천막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고린도를 딱 짓고 아 저기 가서 정착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한 때가 주후 40년에서 50년 사이로 보고 있고 또 이스티미안의 축제 이 경기가 부활한 때가 주전 44년 그러니까 딱 그때입니다. 글라우디오 총재가 추방을 한 그 기간 사이에 이스티미안의 경기가 딱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축제가 100년 만에 부활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엄청나게 이 천막의 수화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최고의 장소로 이 고린도가 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른 도시를 놔두고 고린도에 갔던 이유이고 거기서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도록 사도 바울을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뭔가가 좀 경험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게 슥슥슥슥 이뤄가시는 건데 더 절묘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절묘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굴라와 이제 바울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난 것이 굉장히 우연인 것 같지만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그 바탕으로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사도행전에서 읽었듯이 아굴라는 본토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굴라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그래서 포로들 물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다 강제로 찢어가지고 각 나라로 식민지로 다 팔아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아굴라의 조상인 유대인들도 당연히 이제 식민지로 팔려가 나갔겠지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이 당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리스 제국에서 멸망되게 해서 이제 전 유럽이 헬라어로 이제 공용어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가 유럽을 제패하게 되었을 때 주후 40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아굴라 부부가 추방에 대해서 쫓겨나게 되고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덴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간 사도 바울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도시의 사건들 한 개인의 모든 사건들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건의 타이밍이 약간 어긋나기만 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도 바울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이러는 모든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까지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이 복음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일으키게 하는 배경을 놔두고 그리고 심지어 글라디오스 황제가 잘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내쫓아서 고린도로 가게 만드는 사건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향락과 태폐의 도시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하고 그 타락한 향락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몰아간 채 죽어갈 그 퇴폐에 찌든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크고 작은 역사들을 일으켜서 마침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부부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1년 반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이면 그가 천막을 깊고 그리고 평일에는 돈을 벌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말씀을 가리키다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투성이고 사고뭉치의 교회여도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철저한 빈틈없는 계획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제국을 쇠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쫓겨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잘 전했더라면 고린도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아테네에서 그렇게 실적이 없는 복음 사역을 끝마치고 부랴부랴 그 소스덴의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 도시를 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투성이인 이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럴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의 역사뿐이겠습니까? 어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렇게 교인들로 세우셨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대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 모르듯 엄청난 크고 작은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히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고 있는 이것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크고 작은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역사적인 모든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목사이고 태어나 보니 장로 집에서 태어났고 어찌하다 보니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인 된 배경은 전부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대흥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고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우리 잡으면 어떡하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보내줄까라는 이야기도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보이지 않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으십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심지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아셨잖아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김효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 이렇게 마음이 뭐가 잘 집중이 안 된대요.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무너진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그냥 생기질 않는데요. 근데 그건 김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집중이 안 되던지요. 근데 이러한 와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 그리고 가라앉아 있는 마음에 집중하기보단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대흥교회 역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겪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만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곳에 오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흥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며 그 역사하시는 역사에 우리 모두를 맡기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